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요. 미국이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 그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만들어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직 그 금수조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칩만으로 만들어졌죠?
아니, 심지어 스마트폰에나 들어갈 법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무려 1,300만 개나 이어붙여서 말이죠.
사실 공학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어제 날짜로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1위를 탈환했어요.
와, 바로 이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호기심 많은 청취자님,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일상을 보내는 동안 지금 글로벌 AI 산업은 뭐 단순히 챗봇이 조금 더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글로벌 AI 뉴스 브리핑이랑 법률 분석, 벤치마크 데이터를 싹다 모아서요. 이 파편화된 혼돈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선명한 큰 그림으로 꿰어보는 겁니다.
네, 그 천재 인재들의 대이동부터 시작해서 수십조 원 단위의 국가 자본, 그리고 날선 지정학적 갈등,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장벽인 저작권 청구서까지 다뤄볼 예정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건 역시 이 산업의 엔진,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엄청난 인재 유출이 있었다면서요.
네, 불과 6일 만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핵심 선임 연구원 4명이 짐을 쌌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원이 아니고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존 점퍼, 그리고 알파폴드 핵심 연구원인 요나스 애들러, 알렉산더 프리첼, 이세 명은 엔트로픽으로 넘어갔고요.
엔트로픽으로요.
네, 그리고 제미나이, 공동 리더였던 노암 샤지어는 오픈AI로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노암 샤지어까지요? 와.
시장이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소식 직후에 알파벳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구글이면 자금력이나 그 컴퓨팅 인프라 면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비교할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프로스포츠 FA 시장에 비유하자면 최고의 구단이 막 압도적인 연봉도 주고 최고급 훈련 시설도 다 제공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 핵심 에이스들이 신흥 구단들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단순히 월급, 뭐돈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맞아요. 표면적인 연봉은 절대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김경진 변호사의 최근 코멘터리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IPO 유동성 이벤트입니다.
아, 기업 공개요?
네, 현재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무려 9,6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OpenAI도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죠?
이 신흥 기업들이 상장할 때그 핵심 인재들이 스톡 옵션이나 지분으로 받게 될 보상의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구글이 아무리 최고 연봉을 맞춰준다고 해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월급쟁이 연봉 협상이 아니라 회사가 상장할 때 거머쥐게 되는 그 거대한 로또 티켓이군요.
네, 그 로또 티켓의 규모 자체가 현재 인재 시장의 중요를 통째로 바꿔버린 현상인 거죠. 구글은 완벽한 인프라를 가졌지만 정작 그 인프라 위에서 모델을 직접 깎아내는 장인들을 잃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와, 우승반지를 약속하는 신흥 구단들의 매력이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이 신흥 구단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지탱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인데요. 거대한 오일머니와 국가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국부 펀드 계열인 MGX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를 조성했어요.
70조 원이요?
네, 심지어 목표 운용 자산은 1,000억 달러 이상이고요. 매년 100억 달러씩 시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MGX가 OpenAI, xAI, 엔트로픽, 이 3개사 모두에게 투자한 유일한 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특정 경주마 한 마리한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마장을 통째로 사버리는 전략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누가 우승하든 결국 내 앞마당에서 뛰는 거다.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맞아요. 인프라와 핵심 플레이어라는 판 전체를 아예 장악하겠다는 의도죠. 게다가 이런 자본의 흐름은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움직임도 굉장히 거대해요.
일본도 투자를 많이 하나요?
네. 일본이 2041년 3월까지 총 370조 엔, 달러로 치면 약 2.3조 달러를 투입하는 초장기 국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와 AI에만 무려 101.6조 엔이 배정됐어요.
와, 14년 동안 2.3조 달러를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 엄청난 자본을 AI에 올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순히 뭐 미국이나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술 패권 경쟁 때문인가요?
그보다는 일본이 직면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죠. 이걸 해결하려는 겁니다.
아, 노동력 부족.
네, 그래서 일본은 단순히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AI가 아니라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노동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AI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걸 통해 무려 443조 엔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연결해보죠, 청취자님.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수십,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대한 AI 생태계를 막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이나 인재, 자본이 국경을 넘으려고 할 때는 아주 거대한 정치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정학적 역설과 무역 장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페이버 5 수출 통제 사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미국 당국이 엔트로픽의 페이버5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지 벌써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엔트로픽 측에서도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대신해서 GPT-3 설계자인 톰 브라운, 그리고 정책 책임자 사라 핵이 직접 상무부와 교섭 대표로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뭐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특정 정당의 편을 들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직 객관적인 팩트와 서한 내용만 전달해 드리자면 초당파 의원 4명이 하워드 루트릭 상무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답변 시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보낸 서한의 핵심은 상무부가 수출관리개혁법, 즉 ECRA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죠?
엔트로픽에게 사전에 이 안보 취약점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는 했는지, 그리고 이 취약점이 과연 엔트로픽 모델에만 있는 고유한 문제인지 명확히 따져묻고 있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꽤 비관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미국 고객이 이 페이블5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확률이 하루 만에 16%포인트나 빠지면서 41%로 급락했어요. 반기간의 협상에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면서 자국의 최고 기술인 페이벌5의 문을 꽉 걸어잠궜잖아요. 근데 그 2주 동안 글로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모델인 GLM-5.2가 강력한 대안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보호하려던 그 정책이 오히려 경쟁자의 파이를 키워주는 꼴이 된 거 아니냐.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강력한 기술 통제는 결국 상대방의 자력갬생 의지를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냈죠. 이번 수출 통제 역시 중국 AI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죠.
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쪽 상황을 연결해보면 이 역설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중국 선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에 설치된 링쉐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TOP500 순위에서 무려 9년 만에 1위를 탈환했거든요. 2017년 이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려면 그 엔비디아나 AMD의 최첨단 GPU가 수만 개씩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비유하자면 GPU는 수천 개의 단순 작업을 동시에 쫙 처리하는 100차선 고속도로 같은 거고, 반면에 일반적인 CPU는 복잡한 작업을 하나씩 처리하는 1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의 그 최상급 GPU 수출을 전면 차단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유리를 한 겁니까?
그게 바로 링쉐이 공학적으로 엄청난 경이로움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나 AMD 칩을 단 한 개도 쓰지 않았어요.
진짜 단 한 개도요?
네, 오직 화웨이 하이실리콘이 독자 설계한 LX2 프로세서라는 그 1차선 도로 같은 중국산 코어만 무려 1,379만 개를 때려박은 겁니다.
1,379만 개요? 세상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1차선 도로 1,300만 개를 막 엮는다고 해서 100차선 톨게이트 고속도로처럼 매끄럽게 쌩쌩 돌아가진 않잖아요. 자전거 1000대를 밧줄로 묶는다고 페라리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데이터 병목 현상이 엄청 생길 텐데요.
일반적인 연결 방식이라면 당연히 데이터가 막혀서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링치라는 독자적인 인터커넥트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수많은 코어 사이에 데이터 통신 병목을 강제로 뚫어버린 거죠.
와, 독자 인터커넥트요?
게다가 여기에 자체 리눅스 기반인 키린 OS까지 얹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물량 공세에다가 자체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서 결국 2.198 엑사플롭스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달성해낸 겁니다.
규제가 오히려 이들의 아키텍처 혁신을 강제한 셈이네요. 그럼 하드웨어 패권 경쟁에서도 이제 미국이 완전히 따라잡힌 건가요?
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산 속도를 측정하는 벤치마크에서는 1위가 맞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현재 AI 훈련의 가장 중요한 혼합 정밀도 연산 기반을 벤치마크에서는 여전히 미국 GPU 시스템들에 밀려서 4위에 머물렀거든요.
혼합 정밀도 연산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청취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 궤도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아주 완벽하게 정확한 수학적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우주선이 폭발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텍스트 패턴을 막 학습할 때는 그렇게까지 촘촘하고 정교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적당히 정확한 계산을 수십억 번 아주 미친 듯이 빨리 해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 적당히 정확하게 엄청 빨리.
네, 그게 바로 혼합 정밀도 연산입니다. 계산의 정밀도를 살짝 낮추는 대신에 처리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이죠. 링숑은 전체적인 깡통 연산력은 무식하게 높지만 바로 이 AI 특화 효율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 GPU의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을 넘지 못했다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덩치는 막 산만하게 커서 무거운 바에는 엄청 잘 되는데 링 위에서 상대방 주먹을 날렵하게 슉슉 피하면서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세밀한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딱 들어맞는 비유네요.
좋습니다. 거시적인 국가 간의 힘겨루기 상황은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럼 시야를 조금 좁혀서요. 이 막대한 자본과 엄청난 칩들로 훈련된 최상위 AI 모델들이 지금 당장 실전, 현업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죠.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AI가 과거처럼 코드를 짜주는 인턴 수준이 아니라는 걸 확 느꼈거든요.
네, 이제는 실전 투입입니다. 6월 22일에 정식 출시된 OpenAI의 GPT-5.5- 사이버 모델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사이버 보안과 방어에만 모든 역량을 몰빵한 전용 모델입니다.
벤치마크 수치부터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이버짐 테스트에서 표준 GPT-5.5 모델을 크게 앞선 85.6%를 기록했고요. 특히 눈여겨볼 건 익스플로잇짐 테스트인데 여기서 무려 39.5%를 달성했습니다.
숫자가 높은 건 알겠는데 그 익스플로잇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멍을 스스로 찾아내서 막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메모리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번호가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포인터 정보 유출 버그라든가 아니면 제일 권한이 낮은 1만 사용자가 갑자기 시스템의 관료자 권한을 탈취해버리는 로컬 권한 상승 익스플로잇 같은 아주 고도화된 해킹 기법을 AI가 막을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챗봇이랑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프롬프트를 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이 모델은 수천만 줄의 코드를 스스로 24시간 순찰합니다. 그러다 의심스러운 구멍을 발견하면 자기가 직접 통제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를 해킹해봐요.
와, 스스로 해킹을요?
네, 그래서 뚫린다 싶으면 이번엔 그걸 막을 수 있는 보안 패치 코드를 자기가 짭니다. 그리고 그 패치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공격해서 확실히 막히는지 테스트까지 완료하죠. 취약점 탐지부터 패치 생성, 테스트까지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인간 개입 없이 자동화해서 돌립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AI는 전 세계 인터넷망을 막 돌아다니면서 뒷문을 찾고 스스로 화이트 해커가 돼서 공격해보고 땜질까지 싹 다 끝내놓는다는 거네요. 이거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거대한 사이버 면역 체계로 진화한 거 아닙니까? 마치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잡아먹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는 글로벌 보안 파트너 20개사, 예를 들면 시스코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오픈소스 쪽 방어도 하고 있죠.
네, 트레일러 오브 비스와 공동 설립한 오픈소스 보안 프로그램인 패치 더 플래넷을 통해서요. 수많은 기업의 서버가 돌아가는 핵심 리눅스 커널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터 정보 유출 8건과 로컬 권한 상승 엑스플로잇 24건을 찾아내서 패치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로벌 IT 인프라의 붕괴를 막아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보니까 개방자들을 위한 툴도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더라고요. 최신 클로드 코드 업데이트, 이것도 실전 팁으로 반응이 뜨겁던데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된 클로드 코드 2.11.91 버전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리와인드 기능입니다.
그게 어떤 기능이죠?
개발자들이 AI랑 코딩 작업을 하다가 대화 맥락이 꼬여버리면 예전에는 보통 히스토리를 싹 다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번거롭죠.
그런데 이제는 지워버린 이전 대화 맥락을 이 명령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트리밍 업데이트 방식을 시스템에 통합해서 CPU 사용량도 약 37%나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와, 37%나요. 무거웠던 AI가 갈수록 가벼워지면서도 인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아주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치자님, 이렇게 AI가 혼자서 해킹도 막고 코드도 짜는 엄청난 수준까지 오려면 결국 전 세계의 인터넷에 널려 있는 막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싹 다 긁어모아서 학습해야 했잖아요.
네,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과 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누려왔던 그 데이터 공짜 점심의 청구서가 드디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AI 저작권 합의가 이뤄졌다면서요?
네, 바로 발츠 대 엔트로픽 소송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작품들에 대해서 무려 15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잠깐, 15억 달러요? 그럼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저작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현재 청구서를 낸 저작권자만 12만 명에 달합니다. 클로드 훈련에 무단 사용된 작품당 약 3천 달러, 하나로 치면 한 4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중요한 건 만약 무단 사용된 작품이 50만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엔트로픽이 추가로 동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상세히 걸려 있습니다.
야, 과거 넵스터나 유튜브 초기 시절을 생각해보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 일단 기술부터 막 밀어붙여서 시장을 싹 다 장악하고 저작권 문제는 나중에 대충 합의금으로 퉁치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판결로 그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라는 실리콘밸리의 오랜 모토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작품당 3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예요. 이게 앞으로 AI 훈련 데이터 라이센스 비용의 바닥값, 즉 최소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 바닥값이요?
네. 기업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먼저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후에 날아오는 법적 청구서는 회사를 휘청이게 할 만큼 훨씬 비싸다는 걸요.
그렇군요. 근데 규제 압박이 비단 저작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37일 뒤면 유럽에서도 대대적인 법적 규제가 시작된다고요.
맞습니다. 8월 2일부터 유럽연합의 EU AI법 중에서 제50조에 해당하는 투명성 요건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시스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고위험 시스템 의무는 유예를 받았지만 기업들이 당장 직면한 투명성 의무는 즉각 발효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이제 챗봇을 서비스하는 모든 운영자는 사용자가 인간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나 AI가 생성한 텍스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해요.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12월 2일까지 약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님,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수많은 이야기들, 천재 연구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수십조 원의 거대한 자본, 그리고 보호주의가 오히려 경쟁자를 낳아버린 지정학적 모순, 또 사이버 면역체계로 진화한 AI 모델, 마침내 시장에 날아든 수조 원대의 저작권 청구서까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네, 지금 2026년 6월 현재의 AI 산업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뽐내는 시기를 지나서 철저한 자본과 법의 룰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치열한 과도기,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수천만 줄의 코드를 고치고 스스로 방어벽을 세우는 GPT-5.5F 사이버의 압도적인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네, 스스로 해킹하고 방어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보시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국가가 만든 아주 복잡한 AI 규제 법안이나 강력한 수출 통제 조항조차도 AI가 스스로 그 방대한 텍스트를 분석해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우회로를 단숨에 찾아내지 않을까요?
법안의 취약점을 AI가 찾아낸다. 아주 무서운 상상이네요.
맞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AI를 가두려는 인간 규제 당국과 그 법의 논리적 허점을 눈 깜짝할 새 뚫어내는 AI의 거대한 숨바꼭질.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오싹한 상상과 함께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는 청취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